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의에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고린도후서 도입부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1절까지 그 짧은 본문 속에 사도 바울이 위로라는 단어를 10번 그리고 환난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 짧은 본문 속에서 위로와 환난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했던가? 심각한 분열 상태에서 서로 대립하던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였단 말이죠. 그냥 주어진 위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모함받고 또 박해받는 환난을 통해서 그 교회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로 사도 바울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그래서 위로와 환난의 함수 관계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단어를 그렇게 여러 번 반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환난은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난을 당해보기 전까지는 환난당한 사람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환난을 당해봐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의 절정기에 있을 때 저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한다 해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누구도 주님의 위로를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부도라는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좌절과 실패와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두려움이나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뚫고 나가야 할 삶의 여정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 각자 개개인의 의지와 결단으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를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로 위로라는 말을 계속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거기에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시기를 다 공표하셨죠, 그죠? 공표 안 하신 분은 지난 시간에 안 오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또 건지실 거예요? 장난치십니까?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 같은 위로의 사람으로 승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풀무불 속에 쇠덩이를 집어넣어요. 벌겋게 달아오르죠? 건져내어요. 두드려요.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건져내어요. 또 두드립니다. 또 집어넣어요. 또 건져냅니다. 대장장이가 불에 넣는다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에 넣어서 꺼집어내지 않으면 해체되고 말죠. 건져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고 다시 두드림으로 쇠가 쇠를 부수고 이기는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건지시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위로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그랬죠. 위로라고 하는 헬라 말이 파라클레시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명칭이 보혜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와 성령의 명칭이신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다 똑같은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한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본문 12절 이후로 본문 속으로 본론부로 저희들 들어갑니다. 오늘 22절까지 단락을 보시겠는데 이미 우리가 봉독할 때에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이 본론부의 제일 첫 부분에서 자기가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변경된 데 대한 자기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앞에다 집어넣었을까요?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가장 집요하게 모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본론부의 가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는 19절에 나타나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여기에 너희는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죠.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단어가 세상이에요. 세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관계를 맺은 것은 수도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은 것은 심산계곡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였습니다. 세상 바닥 속에서였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가장 타락한 도시 고린도 도시 한가운데에서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세상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해요. 세상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이죠? 자기 이기심의 법칙이에요. 내 이기심의 토대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깊어지고 분리하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세상 속에서 인간의 이기심을 토대로 고린도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었으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겠죠. 세상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하고 무슨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절이 제일 뒤에 나와 있죠. 헬라어 원문에는 이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랑인데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니 세상에서 너희와 관계를 맺은 것인데 첫째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다시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고린도 교회 너희들과 내가 관계를 맺을 때 천박한 인간의 이기심의 토대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 속에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래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통로였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니까 자칫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자기 말을 시건하고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는가 오해하기 쉬운데 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에 의해서 그분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을 힘입어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이 내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자랑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 것이다. 여기에서 육체의 지혜란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곧 세상의 법칙이죠. 천박한 이기심의 법칙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이 세상의 법칙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돌로 쳐 죽이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던 사람이에요. 자기 이기심의 토대 위에 서 있을 때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인간이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고린도 교인들을 한 지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법칙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속에서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나는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거룩함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대하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대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고 있다. 우리의 양심이.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증인이 있는데 그 증인이 바로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양심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양심에 떳떳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고 할 때는 자기 주관적인 판단에 기인한 자기 양심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양심이라고 한 이 헬라 말이 시네이데시스인데요. 이 말은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헬라 전치사 쉰과 눈으로 본다는 동사 에이도가 합쳐진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뜻이 뭔가? 같이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알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양심적으로 산다고 아무리 크게 떠들어도 아, 저 사람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아니야. 우리 다 알죠? 왜? 함께 보는 게 양심이거든요. 누가 양심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정말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야. 우리 알고 있습니다. 왜? 양심은 함께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뭔가? 내가 너희들과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관계를 맺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너희들과 관계를 맺은 것을 너희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함께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자랑이라는 것이에요. 13절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읽고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기 이전에 두 통의 편지를 먼저 보냈죠.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를 먼저 보내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써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는 특별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미 썼던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 전서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환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신앙 훈련이라는 것은 늘 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는 날마다 새로운 텍스트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의 텍스트는 성경 한 권이에요. 66권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텍스트는 변하지 않아요. 내용이 더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내용도 항상 똑같아요. 항상 이 똑같은 내용을 우리는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왜? 그 반복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의 습관이 되도록. 그래서 내가 쓰는 이야기는 너희들이 아는 것과 읽는 것과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너희들이 완전히 공표하십시다. 완전히 너희가 어느 정도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14절 첫째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완전히와 연결을 해두십시다. 내가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너희들은 나를, 우리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는 것은 전체와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전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부분밖에 모른다는 것을 너희들이 완전히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인간관계가 다 똑같습니다. 젊은 청춘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요. 결혼은 서로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그날부터 비로소 알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도 어머니를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 아버지하고 밤낮으로 같이 몸을 맞대고 살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내가 성장하고 그분의 교육을 받고 커도 자식이 아버지를 모를 때가 있고 아버지가 자식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환경과 다른 집과 다른 배경 속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상대를 완전히 알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다 알았다라고 결혼한단 말이죠. 알았다는 건 뭐예요? 상대를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상대는 이런 사람일 것이라는 자기의 염원을 갖고 결혼하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사람이 변했다. 애 하나 낳고 나서 변했다. 안 변했죠. 상대는 늘 그대로예요. 내가 몰랐던 것이죠. 그죠? 따라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부부라도 내가 전체를 알지 못한다는 것. 왜? 우리는 유한한 존재지 않습니까?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유한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할 때만 사람의 관계가 으스러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모른다는 것, 이거는 너희들이 완전히 꼭 알아야 된다. 사도 바울 자기도 마찬가지죠. 상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완전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정말 너희들이 완전히 알아야 될 두 번째 사항은 이 세상에서는 서로 서로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주님의 날, 세상 마지막 날, 그날은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모든 걸 다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지금은 모든 것을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밖에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내가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 왜? 그날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육체를 벗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던 상대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만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도 다 알게 돼요. 아, 내가 저분을 저런 사람이라고 내가 폄하하고 내가 오해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침을 받은 저분이 저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분이구나. 그제서는 밝히 알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들이 완전히 알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실수한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죠. 뭘 실수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완전히 안다고 착각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와서 저 사도 바울 저 가짜야. 저 추천서도 없고 저 사도 아니야. 저 말하는 거 봐라. 한번 쭉 고린도전서 읽어봐. 이것도 틀렸지? 저것도 틀렸지? 고린도 찾아온다고 하다가 자기 입으로 안 온다고 하지. 이거 다 가짜야. 그때 그 모함에 빠져서 같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게 되었던 것은 부분적으로밖에 모르는 것을 온전히 안다고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모함하고 거짓 사도들과 한 패가 되어서 자기를 외면하는 고린도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날이 되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저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또 쓰지 않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가? 그날이 되면 내가 너희 자랑이 되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자랑이 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바라고 믿고 견디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이 확신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부분적으로밖에 알지 못해서 나를 오해하고 모해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날에는 우리가 서로서로 자랑이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갖고, 그 말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두 번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말이죠.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거 우리 첫째 시간에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그 연대기를 보면서 우리가 배웠죠.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고린도 전전서에 사도 바울이 이 여정을 밝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처음 가서 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최소한도 거기에 1년 6개월을 체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고 내가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너희들을 한번 둘러보고 마게도냐에서 또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래 있어서 거기에 교회를 다 다져놓고 내가 가는 길에 또 너희들에게 한번 두르고 그래서 두 번 경유지로 삼아서 은혜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계획했었다. 이 고린도 전전서에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6장을 쓰면서 그 일정이 바뀌었죠. 고린도 전서 16장을 보십시다. 고린도 전전서를 쓸 때는 마게도냐가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5절 16장 5절 보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목적지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경유지로 삼아요. 그 너희에게 가서 6절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목적지로 삼고 가서 겨울 한 서너 달 함께 겨울을 지내면서 살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상당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기를 바란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일정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알죠. 고린도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3차 선교여행 중에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큰일 났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분열이 나고 대립하고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교회가 와해될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지나는 길에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가 있는 곳을 목적지로 삼고 겨울을 지나면서 몇 달 함께 있겠다.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저 사람은 경솔한 인간이다라고 수많은 사람이 비난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 경솔했겠느냐? 헬라말 엘라프리아라고 하는 말은 변덕이 심하다는 거예요. 조변석계, 조삼모사. 내가 그렇게 바꾼 것이 내가 경솔하고 생각이 없고 내가 변덕이 심해서 그랬겠느냐?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육체를 따라 계획한다. 천박한 인간의 이기심을 따라서 그 말이죠. 내가 혹 나의 천박한 이기심을 따라서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이 무엇인가? 표준 세 번역이 아주 번역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도 예예 했던 것이겠느냐? 속셈으로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만 인심 쓰는 것처럼 예예 그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1938년 9월 30일 날 독일의 히틀러가 영국 수상이던 체임블린을 독일 뮌헨에 불러서 평화 조약을 협정을 했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안 나게 평화롭게 서로들 산다는 거죠. 그리고는 6개월밖에 안 지난 1939년 3월 달에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겉으로는 우리 평화롭게 살자 예예 했는데 속셈은 뭐예요? 평화협정 맺어서 영국 땅 묶어놓고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또 1939년 9월 30일 날 소련하고 불가침 협정을 맺었습니다. 협정을 맺고는 둘 다 똑같이 폴란드를 침공했어요. 소련은 폴란드 동쪽을, 독일은 서쪽. 그래서 사이좋게 둘이서 폴란드를 쫙 나누어서 병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그리고는 2년 뒤에 히틀러가 소련을 침공을 하거든요. 그 실제로는 아닌데, 평화 아닌데 겉으로만 예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판만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 사리, 세상 사리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가령 소매치기가 잡혔다고 합시다. 그 잡은 사람이 마음이 좋아서 경찰서에 데리고 가지 않고 훈계를 합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러면 예,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돌아서면서 뭐라 그러겠어요? 웃기네 이러고 가겠죠, 그죠? 일반 사람도 다 그래요. 속으로는 분명히 아닌데 겉으로만 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먼저 너희들을 경주지로 삼아서 마게도니아 갈 때 들리고 올 때 들리겠다고 한 그 말이 속셈으로는 아니온데 내가 그저 너희들 듣기 좋도록 예예하는 그런 천박한 이기심으로 이야기했다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 아니라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은 믿도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성을 하나님을 의거해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다는 이 헬라 말 피스토스는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나 또한 신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18절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내가 예할 때 속셈으로 아니요라고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그 말씀을 먼저 끌어들이는가? 내가 그때 예했던 것, 두 번째 일정을 변경하는 데 대해서도 또 예했던 건 그것은 나의 유리함이나 나의 이기심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 다 예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19절 우리 곧, 이제 우리가 누군지 나옵니다. 우리 곧 나와, 나는 사도 바울이고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실루아노는 실라라는 사람의 로마식 이름이에요.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실루아나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래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하고 같이 마가라는 청년을 수종자로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선교 여행 도중에 마가라는 청년이 도중에서 무책임하게 집에 가버려요.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나바가 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저런 무책임한 청년 못 데리고 간다. 둘이서 결별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청년을 비서로 대동하고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보면 고린도에 처음 들어갈 때 사도 바울이 먼저 들어가고 후에 실라와 디모데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같이 복음을 거기에서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우리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도 아니오라고 한 분이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본체가 동등하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것도 비천한 갈릴리 빈민으로 사신 것도, 사랑을 말씀하시다가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화를 내며 쫓아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 예스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스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자 앞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다가 공표하시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에 공표하시고 예하고 선을 연결하십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예스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20절 하반절의 이 구절의 의미를, 그러므로 그 예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멘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실은 이 20절 하반절은 이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동의합니다. 이 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죠. 누군가가 여기서 대표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하고 우리 다 아멘 그래요.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서 회중들이 다 끝나고 나면 아멘 그래요. 그 이야기는 지금 저 기도하신 분의 기도 내용에 나도 동의한다는 겁니다. 저 기도가 곧 나의 기도라는 거예요. 저 성가대의 찬양에 내가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저분들이 했지만 실은 나의 찬양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이 예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서 주님의 모든 말씀에 예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여행의 일정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내 주님을 본받아서 예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공표하십시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공표하시고 하나님이시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두 가지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십니다. 우리나라 말도 시제가 구별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기름을 부으신, 이건 시제가 뭐죠? 과거, 그죠? 그 다음에 굳건하게 하시고, 이건 뭐죠? 현재형이에요.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과거 일회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한번 우리를 부르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형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해가고 계시는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을 치주셨다. 여러분, 인은 왜 찍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물건을 봉투 안에 넣고 그 봉투 덮개에 인을 칩니다. 수신자인 당신이 받는 이 내용이 제3자에 대해서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거 진짜 내용이라는 겁니다. 내가 보내는 진짜 내용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거죠. 이 도장 찍은 내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과거에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현재형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가시는데 그 증거로 우리에게 도장까지 팍 찍어주셨는데 그 도장이 뭔가?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는 도장으로 성령을 우리 각자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굳게 세워져 갑니다. 사도 바울이 뭘 주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일정을 변경했던 그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내게 주신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일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모를 때는 내가 마게디오니아를 목적으로 삼고 가는 길에 너희들을 들리고 오는 길에 내 다시 돌려서 두 번 너희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 상황은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주님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한 결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행을 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개인적인 이득이 돌아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에게 예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고린도 교회를 경유지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적지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아르켜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예스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너희들을 목적지로 삼고 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말을 바꾼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두 번 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예스하기 위해서 결정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에서 목회를 끝낸 뒤에 19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스위스 제네바 한인교회 목회를 끝내고 목회 현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다시 목회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주신 십자가고 그것이 제가 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 4월 21일 날 협의회 어르신네들이 한 시간 반에 걸쳐서 두 번을 걸쳐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합정동에 살면서 이 묘소가 어떻게 훼손되어 가는지, 여기에 문제점이 뭔지 저는 20년 동안 생생하게 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는 목회를 하지 않는 것이 주님에 대한 예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어른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압도하실 때 제가 예스라고 했던 것은 제 눈앞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예스드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보내신 주님에게 예스하신 것이었죠. 만약에 제가 제 이기심을 따진다면 노하는 것이 저는 100번 낫습니다. 피곤하지도 않고요. 1년에 책 한 권씩 쓰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아 저분은 자기 임기 지키고 깨끗하게 떠났고 무욕의 목회자 뭐 이렇게 칭송이나 받고 제 이기심으로 따지면 안 하는 것이 1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스 했던 것은 제가 목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예스한 것이었고 다시 목회를 한다고 한 것도 주님을 위해서 예스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제가 20년 동안 양아진을 제가 곁에서 보고 제 나름대로 느끼는 것이 많고 여기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100주년 기념교회가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와 똑같은 형태와 내용의 교회였으면 저는 노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는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말하자면 장막교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든지 장막을 펴면 그곳이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개인의 예배당을 소유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100주년 기념교회는 이 특정 장소를 떠날 수가 없는 교회예요. 여기에 우리의 붙박이 장막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하던 목회와 정반대되는 것이죠. 제가 한 말을 제 스스로 식은해야 되는 목회입니다. 그것을 예스하는 것은 주님에 대해서 예스하는 것이죠. 왜 너 예전에 목회하지 않는다고 하고 목회하느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제 대답은 사도바울하고 똑같은 대답이에요. 내가 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이지 아니라함이 아니다. 자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항상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의 명령보다도 내가 한 말을 내가 더 중시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족쇄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창립 때 취임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목회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저 나름대로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 신념은 에블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나비가 되고서는 버려야 하는 고치와 같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생각을 갖고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유한함을 뛰어넘어서 또 더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보았을 때 무엇을 버릴 것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버릴 것입니까? 내 말을 버릴 것입니까? 그때 나의 말을 버려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예스하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그 예스의 토대가 나의 천박한 이기심이 될 때 우리는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그 예스의 중심이 주님을 위한 헌신의 중심일 때 그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스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때 사도 바울로 인해서 허물어져 가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스하는 우리의 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시대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파도가, 생명의 파도가, 능력의 파도가, 진리와 감격의 파도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를 목적지로 삼고 오며 가며 두 번 고린도를 경유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안 뒤에는 그 일정을 바꾸어서 마게도니아를 먼저 방문하고 고린도를 목적지로 삼는 변경을 실행했습니다. 주님, 그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주님을 위해 예스하는 사도 바울의 중심을 도구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생명의 역사를 인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역시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에게 예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한 약속과 내가 공표한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반될 때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내 말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욕을 듣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스함으로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은혜의 파도, 생명의 파도, 능력의 파도, 진리의 파도, 감격의 파도가 날마다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